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 무리가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은 이루어져서 클로디우스, 우리말로는 글라우디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황제 때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실제로 AD 46년과 47년 사이에 유대 지방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큰 기근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기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곡창이었던 애굽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즉시 각자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하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두 번째 한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14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에 따르면 바울이 구호금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유일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계속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나는 본래 그것을 힘써 행해왔다고 대답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후 자신이 직접 모금 운동을 실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따로 띄어서 적립해 놓으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정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럽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당시 유럽 하면은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냐를 포함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처음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자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고 그의 자랑이 마게도냐의 많은 성도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모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진해서 처음 헌금을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식어서 모금운동이 지진부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는 각각 마게도냐와 아가야였는데 바울은 남쪽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북쪽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북쪽 마게도냐 교회들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가? 2절을 직역하면 환난의 호된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관대함으로 넘쳤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해서 저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호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느니라. 실제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 16, 17장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태동하면서부터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있어서 아낌이 없었습니다. 진정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자들답게 진정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답게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진정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는 자들답게 그리고 진정 서로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는 자들답게 어려운 성도들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이 막연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암이 낫고 사업이 번성하고 자식이 잘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심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자와 같이 관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어떤 근거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지 밝힙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은 3절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거하거니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합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헌금할 뿐 아니라 둘째 힘에 지나도록 하고 분에 넘치도록 헌금하고 셋째 자원하여 하며 자발적으로 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혜를 우리에게 집요하게 간청하였나니라고 번역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재촉하며 간청하였나니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가? 첫째,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형편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했고 둘째,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했고 셋째, 남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했으며 자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금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간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전심으로 구제헌금을 한 것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 하나님 뜻으로 우리에게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전에 말했는데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게도냐 성도들의 구제헌금 모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6절을 보면 이러므로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놀라운 본보기를 보였으므로 또한 우리가 디도를 권하였다고 합니다. 디도에게 촉구했다고. 무엇을 촉구했다고 하는가? 그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너희 가운데서 헌금 모으는 일을 이미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의 일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모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계속 구제헌금에 대하여 말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은혜를 알기 원하노니 하고 이 문단을 시작했는데 이제 8절에서는 이 문단을 마치면서도 이 은혜를 6절에서 이 은혜를 완수하라고 명합니다. 계속해서 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저 완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은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풍성하라고 촉구합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에서 뛰어난 것을 아는데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뛰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 말씀에 대한 머리의 지식, 손발의 열성, 그리고 사랑이 다 탁월한데 그 모든 것이 공허한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라. 풍성한 구제로 입증케 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나는 지금 사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다른 교회들의 열심과 비교함으로써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9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곧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기려 하심이기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은혜는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역설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 버려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종의 형태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함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인 원칙을 들어서 육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합니다. 이 문장의 초점은 나에 있습니다. 영어성경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한 나의 조언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조언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합니다.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모금을 시작했고 스스로 원해서 시작하였은즉 이제는 마치라고 촉구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함이 있었듯이 또한 마무리가 있게 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갖고 있는 대로 하라고 너희 처지에 따라서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구제헌금할 때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무리 의도와 욕망이 강해도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둘째,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도 마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구제헌금할 때 세 번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간절히 원함으로 드리면 받으시리니 있는 것 중에서 내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구제헌금할 때 세 번째 원칙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큰 금액을 낼 수 없기에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건축 헌금하라고 하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직분별로 헌금 목표액을 지정해 주는 것은 그건 물론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게 봐주면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다른 교회를 도와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은 그 교회의 사람들이 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공평하게 살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가 여유가 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나중에 상황이 뒤바뀔 경우에 저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평균 원칙의 예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듭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모자라지 않고 누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밝히지 않지만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명수대로 한 명당 한 오멜씩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권세 있는 자는 많이 갖고 권세 없는 자는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갖는 두당 원칙인데 머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식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갖는 원칙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교회들이 참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고 어떻게 행하는가? 오늘 말씀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이 행합니다. 자신이 영적, 정신적, 심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데 나보고 남을 도우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큰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남의 경제적 고통을 못 본 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우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아무리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쁜 삶을 살고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신명기 15장 말씀대로 악념을 품고 손을 움켜쥐고 그런 삶 살지 않고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남에게 대해서 관대한 삶을 삽니다. 남을 구제할 때는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게 하고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특혜인 것을 믿고 그 특권을 놓칠까봐 나도 제발 헌금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의 금액을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것을 알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유 가운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구제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드리셨습니까? 혹시 구제헌금 하면은 당장 부담으로 다가왔던 분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온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남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남에게 줄 처지가 아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살아온 분들은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당한 극심한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들이 처한 극한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미국에서는 홈리스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전 세계 3분의 1 인구보다는 훨씬 유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남을 구제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연복궤에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시면서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1페니, 2페니, 1전, 2전 넣은 과부를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큰 돈을 넣은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크게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그저 머리의 생각만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내린 결심이기에 실제로 어려운 성도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김경민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김 목사님이 김해시 장유에 개척한 장유정 교회 건물 보수 공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예배 초소로 얻은 건물은 너무나도 낡고 파손이 심해서 전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큰 공사 비용이 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전혀 없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김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여러 교회와 그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다른 여러 성도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공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보일러를 다시 깔고 그 위에 미장을 하고 부엌과 화장실, 배관 공사를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자재값만 받고 헌신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부 벽을 전부 다시 세우고 꾸미고 강단을 설치하는 작업도 전혀 안면이 없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자재값만 받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과 도배도 전혀 모르는 어떤 장로님이 자재값만 받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건물 전면의 간판, 측면의 간판, 그리고 앞에 현수막은 지나가다가 본 어떤 교회 집사님이 역시 자재값만 받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교회 관련 각종 디자인과 실내외 시트지 작업도 어떤 자매가 100% 헌신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는 우리 오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그리고 잡스러운 것 하나도 없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꾸몄는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교회 건물을 얻을 때 보증금은 이미 예섬교회에서 내주셨고 앞으로 매월 월세도 예섬교회에서 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가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신들도 개척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척교회에 도운 겁니다. 자신들의 힘을 다하여 자신들의 힘에 넘치도록 도운 겁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돕겠다고 해갖고 처음서부터 자신들이 자원해서 도운 겁니다. 그저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많은 성경 말씀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1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창원의 예솜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너희 반석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노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산의 동산교회 어느 집사님, 장유의 성결교회 어느 집사님, 그 이외에 출석교회를 모르는 여러 성도들, 장로님과 집사님과 자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제가 어제 그 장유정 교회 주소를 치고 그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찾아보고 들어가 봤습니다. 김 목사님을 도운 교회에 성결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단이 같은 장로교회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침례 교회입니다. 저들은 김 목사님과 전혀 연고가 없던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장유정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물며 김 목사님과 한 식구로 4년 동안 같이 살면서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접 선교하는 박선교사님과 지선교사님도 지금까지 계속 돕고 있는데 어찌 직접 말씀으로 선교하는 우리의 한 형제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개척교회를 하는 어려움을 택한 우리 믿음의 동지를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주보에 광고된 대로 다음 주일로 김경민 목사님께 개척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모금한 금액에 교회 재정을 보태서 보낼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하면서 목회의원들과 그리고 선교부장이 함께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3절 말씀대로 첫째, 우리 힘대로 해야겠다. 둘째, 믿음이 허락하시는 분은 힘에 지나도록 해야겠다. 셋째, 여기 참여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알고 간구하며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은 참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마게도냐 교회가 제발 돕게 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살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동참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15절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울의 거룩한 뜻에도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원칙입니다.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 옆으로 퍼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될지,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그걸 결정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적은데, 빈약하고 인색한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아, 장유정교회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일시불로 얼마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매달 얼마씩 그 김 목사님 앞으로 2년이면 3년이면 3년 동안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30불도 좋고 20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의 재원에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개척교회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김 목사님 개척교회 돕는 일에 동참하면서 정말 큰 특권으로 알고 힘을 다하여 힘에 넘치게 자원하여 동참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모두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